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부터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다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으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힘주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요, 꼭 그 일에 대한 결과나 대가를 기대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결과나 대가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사람은 꼼짝을 안 하려고 합니다. 뭔가 일을 하고 나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대가가 자기에게 주어져야만이 일을 해도 힘을 내가지고 일할 수가 있고 또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이 뭐 돈을 버는 일이든 또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또 대우받는 그러한 일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결과만큼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일을 하고 살아갈 겁니다. 교회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일한다. 저는 그건 안 믿습니다. 실컷 일을 해놓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일을 억지로 해도 그런 일은 힘도 안 나요. 하고 싶은 그런 재미도 없고 그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또는 결과도 기대하지 않고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설사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그리 할지라도 나 혼자서라도 일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흐뭇해할 수가 있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항상 사람들은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서도 꼭 그 결과를 상상을 하고 기대하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기대한 결과가 안 나올 때는 사람은 실망을 하게 보려고 하게 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 결과가 없는 일이다. 그건 분명히 그 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과가 없다. 이건 헛된 일이다. 이렇게 여겨버린다는 거죠. 또 일을 하면서도 나에게 돌아올 대가나 어떤 좋은 결과가 약속되어 있다면 일을 하면서 휘파람에 막 나오고 콧노래 부르면서 신이 나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일을 하면서도 피곤한 줄을 모르게 되죠. 아이들한테 심으로 시킬 때 잘 가게 만드는 방법은 돈입니다. 그냥 시키면 애들 안 가잖아요. 뭘 사오라 할지라도 가 사오면서 너 먹을 가자까지 같이 사라. 그래 해야만 이들은 가가지고 심으로 하려고 하지. 뭐 부모가 심으로 이렇게 두부 한번 사온나? 얘들 두부 좋아합니까? 안 먹잖아요, 잘. 두부 한번 사러 안 간단 말이에요. 두부 사러 가가지고 새우깡 사온다, 니무비 사온다 꼭 더 얹어줘야만이 아들은 두부 관심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덤으로도 사올 수 있다는 여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가면서 신학 가는 거예요. 과자 먹는다고.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건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교회에서 일을 시킬 때에도 그냥 시키면 하기 싫어해요. 꼭 뭔가 어떤 결과나 대가 같은 걸 약속해 줘야만이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대가를 목사가 준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떠넘기죠. 목사는 이제 뭐 받든 안 받든 목사 책임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게 목사가 제일 하기 쉬운 말이에요. 부담 없고 하기 쉬운 말이고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천국 가면 하나님 다 갚아줍니다. 이건 뭐 성경에 뭐 없는 말인데 이 말 하면은 그걸 누가 뭐 안 믿겠습니까? 천국 가면 갚아준다는데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눈으로 확인도 안 된 일이니까는 목사는 아무런 부담감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약속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부도수별만 낱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그런 약속이 있으니까 아 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은 마지막 천국 가가지고 이래이래 갚아준다더라. 갚아준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뭔가 시키면서 이거 해도요 천국 가도 그만 천국 가면 끝납니다. 대가 없어요. 그래봐요. 그럼 무슨 재물로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 재미가 없잖아요. 받을 게 없으니까. 그게 바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뭔가 나한테 오는 거 자꾸 받는 거 여기에 모든 정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딱 사라져버리면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뭘 해야 될 그런 기준을 잃어버리고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을 싹 잃어버립니다. 할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주보가요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종이값만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집에도 돈이 들어가요. 시키면 아들 공짜 시키면 안 합니다. 추구도 안 해요. 천원 찔러 줘야만이 애들이 갖다 세리고 딱 대고 찍고 그래야지요. 그냥 주면은 애들 안 해요. 억지로 하고 짜증내기 마련입니다. 요즘은 또 우리 집사람까지 천원 주고 있거든 또. 줘야 재미있어 하니까. 난 누구한테 받노 그럼. 그게 사람이에요. 뭔가 오는 게 있어야 힘이 들지만은 허리 아프지만은 재밌어 하는 것이지 아무 오는 거 없고 하고나 힘만 들고 오는 게 없다면은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런 인간인데 이건 뭐 누나 그 인간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인간인데 그런 인간에게 누군가가 일을 하라 그래 해놓고 일을 하되 어떤 결과도 기대하지 말고 대가도 기대하지 말아라 그래 했을 때 과연 그런 요구에 누가 순순히 응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뭐 어떤 대가도 결과도 없다 하는데 비록 내가 하기 싫은데도 그 사람이 뭔가 힘이 있어가지고 강압적으로 눌러가지고 억지로 한다 그리할 때 그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온갖 짜증이 다 날 거예요. 조금만 피곤할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죽지 못해하는 그런 일이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참 곤란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한 믿음의 안에 바로 이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때 항상 어떤 결과를 약속해 놓고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란 문제 그 속에는요 우리한테 뭘 하라 뭔가를 요구하면서도 결코 그 결과를 네한테로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대가도 네가 받으려고 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문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가 뭔가 좀 잘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칭찬도 자기에게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인간이란 존재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마시며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는지 누구를 위해 하겠습니까? 예수를 알아. 예수를 알아. 주를 위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쉬운 일인지 압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사는 기본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생활을 말을 해요. 그 모든 생활을 너를 위해서 나를 자기를 위해 하지 말고 주를 위해라 타인을 위하라 그 말 다른 분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이게 바로 사도가 했던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쉽습니까? 저는요 믿음 참 진땀 날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나는 믿음 없다는 고백이 하루에 수없이 나옵니다. 이놈의 인간은 예수를 안 믿는 작자라는 그걸 제가 절실히 느끼고 살아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내가 어찌된 일인지 아직까지 주를 믿고 있노 그 말이죠. 왜 주가 좋다고 나서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따져나갈 때에 그런 속에서 감사라는 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감사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너를 위해 살지 말아라 이 말은요 보통 무리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만 사랑하고 사는 그런 본성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람한테 야야 너는 너 사랑하지 말고 다른 분을 사랑해야 돼. 너는 그분을 섬겨야 되고 너를 위해 살지 말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돼. 이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일하지 말고 주를 위해 일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요구에 순종이 되어질 수가 있느냐고 하는 거죠. 그것은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나와 주님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깊이 깨달아야 돼요.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 콧방귀가 안 들을 겁니다. 정신 나간 말이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그 사람이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어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얘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 대신 죽어준 사람인데 그분을 위해 살아라 이랬다면 분명 얘기는 달라집니다. 물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나에게 해준 것도 아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 산다는 건 아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준 그런 사람이라 할 때에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겨 그걸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 대신 자기를 풍덩 던져가지고 나를 살려준 그런 분이라면 분명히 얘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 때문에 살아있는 내 생명이라면 그분을 위해 살아라 이 말에 반발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건 당연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의 당연한 요구, 당연한 모습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렇다면은 오늘날 신자들이 예수의 죽으심을 말하지 않느냐? 말합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느냐? 십자가를 말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 하는데도 살아가는 모습은 주님을 위해서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사는 모습만 자꾸 보여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 대신 죽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걸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이제 너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라 이 말에 순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주님과 생명을 가운데 두고 있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입으로는 예수가 내 대신 죽었다는 이런 말을 쉽게 쉽게 하는데 실제로는 실제 내 마음 속에서는 내 대신 죽은 분으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굉장히 부족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신자와의 관계라는 인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피 흘렸다 나 대신 죽었다 이런 말은 참 쉽게 빠져나오는데 실제로 생명을 가운데 두고 있는 주와 나와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깊이 빠져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뼛속 깊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네가 죽어야 할 자랑 느끼지를 못하는데 예수 아저씨 죽었다는 게 느낌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걸 아는 그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에 치일 뻔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차에 치일 뻔했는데 누가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 밀치고 자기가 다쳤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틀림없이 차에 치였을 거다 이리 생각하면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고 아니 당신이 안 뛰어들어도 내가 분명히 내 힘으로 충분히 피할 수가 있는데 왜 뛰어들었노 이리 생각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다친 거요 별로 감사 안 해요. 아 바보같이 와 뛰어들었노 이런 생각밖에 안단 말입니다. 겉으로야 미안해하겠죠. 그래 속으로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당신 아니라도 내가 충분히 내 힘으로 피할 수가 있다. 근데 와 뛰어들은 이겁니다. 근데 지금 신자들이 신하면 다 그거예요. 예수? 아니 당신이 안 죽어도 내가 충분히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좋은 일 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와 죽었노? 그러니까는 예수가 죽었다 이 말에 멀뚱해가지고는 겉으로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멀뚱해가지고 실감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세 관계 속에 생명이 죽음과 생명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저분을 대신 살아야 될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생명이라는 그걸 사이에 두고 그 관계에 깊이 들어가 있는지 정말 주가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될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 살아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고 하는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살아 움직입니까? 그게 살아 움직여야만이 주님께서 이의를 요구할 때에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은 내가 주의 것이니까 나 대신 죽었다 그리고 나 살았다면은 그 순간은 내 생명이 내게 아닙니다. 주께서 주의 것이지. 그러면 주님께서 네 생명 나를 바쳐라 한다면 바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 걸 여기기 때문에 바칠 마음이 도대체 안 한단 말입니다. 왜? 말한 대로 주님 도대체 내 힘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주님이 뛰어들었죠? 이거예요. 왜 뛰어들었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을 자기하고 별 상관이 없는 죽음으로 여겨버리죠. 예수가 죽은 것은 나 말고 저 교도소에 이미 죽었죠. 막다파 뭐 그 사람들이나 살인사건 살인자들이나 아마 이 사람들이 죽었고 나를 위해서는 뭐 별 상관이 없을 거야. 왜? 나는 뭐 그런 사람과 다르니까 내 도덕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충분히 예수님이 활짝 반할 만한 그런 사람을 살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이런 생각이 우리 저 마음속 밑에 뭔가 깔려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교회에서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가르치죠. 왜? 그게 교리니까 그게 빠져버리면 기독교가 안 되니까 그걸 가르치니까 그 말에 반발은 못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면은 도대체가 예수의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나 대신 죽은 예수님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십자가 나와 상관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 시큰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큰둥해져요. 주님의 은혜에 시큰둥한 그런 사람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어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걸 항상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뭔가 믿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거 버려야 돼요. 주님과 상관없이 교회에 나오는 이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은 생명과 연결되지를 못합니다. 생명과 연결되지 않은 신앙은 마지막 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그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믿으라 하니까 그냥 믿는 척 해보는 얘기 아니고 내가 진짜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내 인생에는 그것도 희망도 없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박감. 근데 오늘날 신자들의 믿음에 이 절박감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절박해서 주를 찾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고 나는 죽은 목숨이다는, 그래야 주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감이 여러분을 예수께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런 절박감들이 안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절박해 나온다면 돈에 대해 절박하고 직장에 대해 절박하고 이런 절박한 마음만 있지 도대체 주님에 대해 절박하지를 않아요. 주님에 대해서 주가 없어 돈만 있으면 살 것 같고 주가 없어 직장만 있으면 살 것 같고 몽땅 그런 마음과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죽음과 생명의 차원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17에 오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마지막 만나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저도 거기에 가야 되고 여러분도 거기에 가야 돼요. 다 주님의 심판대에서 만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곧바로 이어져요. 인간이 죽었다 해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판대가 여러분들을 싹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만날 그날을 향해서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대 앞에 선다 이렇게 말하죠.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요, 악인만 가는 게 아닙니다. 심판대는 의인도 가고 악인도 가요. 심판대를 해가지고 벌준다 이게 아니고 심판대는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는 자리, 그게 심판대입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쫙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의인은 천국에 들어갈 거고 악인은 영원한 지옥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하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물의 고기를 좋은 고기 나쁜 고기로 구분하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언제나 나는 언젠가는 예수님이 계신 그 심판대에 설 때가 있다, 그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내 행동을 점검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난다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심판대를 피해 가지를 못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심판대를 이해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거기에는 순서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부른 대로 가게 될 뿐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두 군데 장례했었다고 광고했었죠. 저는 부산에 목사님의 장례 참석했습니다. 참석하면서 야 이 참 죽음이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다는 거 제가 절실히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 삼독교 장로님은 80이 넘어 따던 거 90이 갔다 그리하고 그 목사님 58세입니다 오는 건 순서가 있어 왔지만은 가는 건 순서가 없더란 말이에요. 20년 이상 먼저 가버립니다. 똑같이 가죠. 늦게 20년 이상 늦게 왔는데 갈 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그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그 관 속에 돌아가신 목사님하고 죄를 눕혀놨습니다. 지금 저 관 속에는 내가 들어가 있다, 나를 장례하고 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관 속에 누워있는 나를 생각으로 찬송을 불렀어요. 나는 지금 관 속에 누워있고 네 관주위에는 이 두 아들이 울고 슬퍼하고 있고 우리 또 마누라가 울고 있단 말이죠. 우는 제가 죽으면 알겠지만 어쨌든 그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 죽음 속에서 이 땅 것은 진짜 의미 없는 거에 싹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게 생각이 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건 이 땅의 인연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좋아했던 거, 내가 갖고 있었던 거 모든 게 싹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완전히 깊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 죽음이에요. 그 죽음에 주님의 관계 들어갈 때 거기에 주님의 심판대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심판대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랬지요. 장례식 하라고. 장례식 가가지고 야 안 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관 속에 자기를 눕혀야 됩니다. 자기를 눕혀놓고 내가 지금 죽었다. 나를 장례 지내고 있다. 그걸 생각하면요. 물론 뒤에 가면 도로 마찬가지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 것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 생각할 때 세상에 내 좋아했던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만난 그 자리죠. 그 순간만큼. 항상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대를 향해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신자로서 과연 담담하게 시큰둥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냥 멀뚱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냐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심판한다 이런 얘기죠.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이 심판합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 돼가지고 누가 자기의 더러운 마음을 알고 깨끗한 죄의 마음을 따르려고 하느냐 이게 딱 기준 돼버립니다. 예수님의 깨끗한 마음을 따른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는 것이 세상을 사탕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대입니다. 결국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싸그리 쓸어버리겠다.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향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할 일은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언제나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사도들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게 이거다. 그게 어떤 겁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너희를 위해 합니다. 나를 위해서란 말이 안 나와요.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해 산다. 이게 사도 바울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 살아있는 사도의 그런 삶이에요. 제가 아까 설교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본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다른 분을 위해 사는 것은 그 본성을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상당히 무리가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 이걸 우리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 먹은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강건한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간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바울은요 한 사람의 죽음 그것을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가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는 몽땅다 이렇게 죽은 자다. 죽어야 될 그런 악인들이라는 것. 그걸 선언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만 하고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그런 십자가예요. 나를 죽이는 것. 나를 죽이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를 찔러대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회개하게 하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외침이라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외치야 될 그 외침을 주님이 대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우리들도 버림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이 가신 버림받은 길, 그 길에서만 사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에서 봉사한 거 여기에 따라 사랑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한 거 여기에 따라 사랑이 달라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순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따로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 길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린 다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이다. 죽음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겨우 그 생명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한 예수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인간을 갖다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그런 존재지 결코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깨끗한 인간만 사랑하니까. 그래, 예수님만이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세요.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합니다. 그저 우린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내뱉을 수밖에 없죠. 그런 나의 죽음을 인식할 때, 내가 버림받은 자를 인식할 때, 주가 아니면은 영원한 어둠으로 끝나가는 거, 이걸 알게 되거든. 그럴 때 절망감 속에서 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버림받을 존재도 아니고 사랑받지 못한 그런 존재도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느긋하게 주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절박함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한다면 자기를 버리는 그 주님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그 길에 서서 여러분이 인생을 차곡차곡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정말 죽음을 뛰어넘는 가운데 주어진 그 생명을 비로소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모든 소망은 오직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소망이 돼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불렀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여러분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호와께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잘했다 생각은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쓸데없는 것이에요. 다 나를 위해 산 것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 앞에서 죄악만 행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간혹가다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건 주의 사랑이 나를 방문해서 이렇게 밀어붙였죠. 내가 잘한 게 아니고. 그런 우리가 이렇게 또 모였다면 우리가 외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날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항상 그런 고백 속에서 주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소망, 이 땅에 있는 게 다 잘라버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신 것, 생명있게 하신 것이 주님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주의 피가 여러분을 생명으로 바꿔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 살다가 주의 심판대에서 가라지 쪽으로 떨어날 거예요. 왜? 주의 마음이 안 보이니까. 항상 주의 심판대가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 선악간에 행한 게 드러난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삶을 주의 마음으로 나를 부르는 그 길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을 대신 세우시고, 내가 피 흘려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을 대신 세우셔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죄인이었던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내 운명이었음을 느끼지를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 눈들려고 살아온 그런 우리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원하옵나니 정말 나의 운명은 주님이 아니면 아무 희망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을 주님만 살아계시게 하시고 나를 위해 살아간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사랑으로 저희를 강권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 주님 가신 그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습 주님 마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항상 주의 심판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행동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우리 모든 소망을 새 땅에 둘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